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은 7장과 10장에 대해서 논의할 건데, 심의에 대한 회의적 고려 사항들에 대한 제임스 존슨의 논문과, 온전한 대의 심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로베르트 갈가렐라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귀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민교육센터에서 MP3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듣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컴퓨터를 켜고 그 컴퓨터에 스피커 연결해서 스피커를 틀면서, 옆에 교환을 책상에서 보면서, 교환과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줄 꺾어가면서 옆에서 듣는 것이고, 근데 컴퓨터 책상이 좀 좁으면 따로 책상을 마련해서 듣든가 해야 되겠죠. 컴퓨터 모니터랑 키보드 올려놓는 데가 복잡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MP3에 이제 이동 MP3 플레이어에 담아가지고 듣는 방식인데, 그 MP3 들을 때, 조용한 데에서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MP3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고 그럴 텐데, 시끄러운 데서 MP3를 들으면 귀가 상합니다. 인간이 80dB 이상의 어떤 소리에, 그러니까 85dB 이상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난청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난청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난청은. 우리가 80dB의 소리가 그거거든요. 버스 지나갈 때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80dB이고, 보통 버스의 그 광고 방송이라든지, 지하철의 안내 방송은 이제 80dB보다 크니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90dB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죠. 버스에서 물론 이제 그런 방송 같은 거나, 최근에 광고 방송 이런 거를, 90dB 이상으로 계속해서 틀어 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역시 불쾌한 폐를 넘어서서, 버스 이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 들릴 정도로 MP3를 크게 듣는다면, 난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자투리 시간 내서 하더라도,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는 MP3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통수단을 이동할 때뭘 들어야 될까? 그래서 들을 수는 없고,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지하철에서는 당연히 책을 보는 것이 제일 좋고, 버스에서는 책을 보면 멀미가 나니까 단어장 같은 거 이렇게 버스와 정차했을 때 단어장의 단어를 보면서, 또 버스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금 본 단어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생각해보고 시각화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버스 이동하거나 이렇게 시끄러운 거리에서 시민교육센터 MP3든 음악 MP3든 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지금 젊으신 분들은 세대가 젊었을 때부터 귀를 되게 혹사한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안 그렇죠.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까지는 농촌에서 보내다가 이제 도시로 이동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MP3, 이어폰 꽂고 살면은 나중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수명은 뭐 80살, 90살 이렇게 되는데 귀가 안 들려버리면, 전 세대적으로 귀머거리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아끼면서 오늘 실없는 소리까지 하고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들어가는 걸. 문단 3. 정식화된 심의 민주주의 논의가 취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접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학과 대학원 지금 들어가면 시민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들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민민주주의 커리큘럼이 대부분이 이런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구적인 활동인데, 복구적인 활동은 현존하는 법 정치 질서에 내재해 있거나 수립되어 있는 심의적 측면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하려는 노력입니다. 둘째로, 심의를 윤리적 이상으로 명확화 정당화하려는 어떤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접근 방식 모두 심의가 직계보다 규범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우월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정치이론과 사례이론, 즉 구체적인 현실과 대안적 제도 디자인, 그것들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이런 접근 방식들의 문제점으로 존슨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비심의적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문단 6에 선스타인의 논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스타인은 직계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직계 과정은 만장일치가 어렵고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규범적으로 이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인용되는 것이 케네스 에로우입니다. 그래서 문단 7에 보면은 이 케네스 에로우를 인용하면서 캐스 선스타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치적 결론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악명높은 어려움이 있다. 사적 욕망 또는 심지어 사적인 열망이 과반수 규칙에 의해 잘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 밑에 보면 첫째로 사회적 선택 이론가들이 보여준 대로 모든 직계 과정이 중대하고 피할 수 없으며 내생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직계 그 자체로 실용적으로 흠이 있다. 둘째로 심지어 이런 문제들이 얼마간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은 그것이 우리의 집단적 결정을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논의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게 하기 때문에 표시된 선호나 이익의 단순한 집계보다 시민은 규범적으로 우월하다. 여기서 이제 비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솔하게 에로우를 인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계와 비교해서 심의가 규범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논증하기보다는 추정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우가 나오는데 이 에로우는 정치 철학이나 이제 정치학 공부할 때 일종의 교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로 논증이 일종의 교양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에 계속해서 에로우 에로우 이러니까 에로우가 뭔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보는 거지. 자, 이 문제를 두고 여러모로 생각은 해봤지만 에로의 논증에 어떤 시사하는 점이 별로 없어요. 에로 논증에 대해서 이 교재에 이제 대체로 설명을 했는데 논증 과정은 에로우 책을 보시든가 아니면 이제 좀 축약해가지고 논증 과정이 설명된 게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DC 뮬러가 쓰고 배덕정 교수가 이제 번역한 공공선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논증 과정도 축약해서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잠시 살펴보면은, 에르우 교수는 사회적 선호 체계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성격,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적인 선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선호관계의 이행성. 그러니까 순환적 선호를 개인적으로 가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등호가 Y가 X보다 크면 X가 Z보다 크면 Y는 Z보다 크고 뭐 이런 게 돼요. 동그라미 파레토 원칙. 모든 사회 구성원이 X를 Y보다 선호하는 경우 사회의 최종 선택은 Y보다 X를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XY에 대한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선호가 무차별적이고 여기서 여기 괄호에 좀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타가 났는데 X는 Y입니다. 무차별적이니까 X는 Y고 오직 한 사람만이 X에 비해 Y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최종 선택은 여기도 오타입니다. X보다 Y를 선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99명은 X는 Y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Y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두 개를 플러스해서 집계를 하면은 사회적 결론은 무차별이 아니고 Y를 선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원칙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더 좋아진다면 누군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사회적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니까 무차별하게 느끼는 99명은 Y든 X든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이 Y가 더 낫다고 한다면 선택이 Y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인데, 두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수위는 개개인이 대안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 체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이라는 것은 제3의 대안이라는 것에 의해서 둘 사이의 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X가 Y보다 낮다면 제3의 대안 Z가 등장했다고 해서 X와 사이의 선호 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네 번째가 이제 비독재성이인데 어떤 경제 주체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집단적인 선택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선의 정책이 결정될 것인데 에로우는 위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적 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좀 교환에 순서가 잘못됐는데 선호 영역의 범위 무제한도 사 비독재성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위의 조건을 이렇게 놔야 되겠죠. 합리적 선택 과정은 완전성과 이행성을 포함해야 하는데 완전성이란 모든 대안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 선호의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들이 언뜻 보기에 불합리한 어떤 선호의 순위라 할지라도 이런 선호의 순위를 사회적 선택에 들고 들어가는 어떤 개인적 선호로서 갖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조건이 있는데 이 1, 2, 3, 4, 5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5가 합리성의 공리인데 이 공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 선호 체계는 반드시 비독재성, 즉 민주성의 공리를 위배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또 다른 방향으로 이 묶음을 충족하게 되면 또 이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입증이 이루어지는데 비판은 뭐냐면은 애로의 정리가 특히 비판적 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사 진행 순서 조작이나 투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동일한 선호로부터 다른 사회적 선택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일부 투표자들의 선호가 불안정한 다봉제 선호일 때 발생하며,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제일 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라크전을 예로 들어서 미국 사회에 생각해 본다면, X가 이라크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Y가 이라크전에 이제 미군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 그 다음 Z가 미군을 이라크에 증파해서 완전히 사태를 이제 더 장악하는 것. 그래서 XYZ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XYZ 간의 선호 순위가 이렇게 이행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좌파라면은 완전 철수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 감군을 좋아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증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증파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군을 증파시켜서 이라크를 더 장악하는 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로 완전 철수를 좋아하고, 세 번째로 점진적 감군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할람 하고 말람 말고 질질 끄는 건 제일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옛날에 베트남전 할 때도 그런 식의 어떤 선호가 미국 정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을 높이면 높이든지, 안 할람 깔끔하게 안 하든지, 이 질질 끌면은 국가의 위상만 낮아지고 효과는 없게 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XYZ를 일직선에 놓고 이렇게 선호의 강도를 높이로 표시하면은 1등이 Z, 2등이 X, 3등이 Y가 되니까 봉우리가 X와 Z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봉제 선호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부 투표자 집단에 있으면은 어떤 애로의 어떤 불가능성 정리가 성립되어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이럴 경우에 의사 진행 순서 조정이나 투표 방식의 변화만 이렇게 가해지면은 동일한 선호로부터 다른 사회적 선택이 결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부 집단이 있고 이런 일부 집단이 30%, 33, 30인데 이렇게 집계 방식만 달리하면 조작이 가능하다.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근데 다봉제 선호가 허용되는 이유는 바로 범위 무제한성 원리 때문이고, 범위 무제한성 원리가 꼭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 이유가 없다면, 그 다봉제 선호를 정치 토론 영역에서 제거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제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로 정리가 모든 사회적 선택의 고유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지, 정부 실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사회적 선택의 일종이며,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을 정할 때도 30년, 40년, 50년 이러면 XYZ가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호가 있게 되고, 선호를 집계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선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파와 같이 정부 실패에 대한 강력한 어떤 논거다, 애로의 정리. 그래서 정부는 간섭을 철회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시민민주주의자들이 애로의 정리를 인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집계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집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지, 집계 이전에 시민을 했든 안 했든 애로가 말은 이런 불가능 정리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차이는 없는 것이죠. 물론 심의를 하게 되면은 다봉제 선호가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존재할 수도 있겠는 거죠. 그래서 애로우 정리가 현실에서 무용한 까닭은 그 정리를 이용해서 무언가 나쁜 상태로부터 좋은 상태로 현실 정치나 사회적 선택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한 어떤 기준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애로우 정리는 자신이 어떤 개념으로 정식화한 몇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다 함께 만족시키는 방식은 없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지, 큰 현실적 시사점은 없다는 것이죠. 네, 요만큼 하고, 혹시 이건 논리 연습 차원에서 한번 훑어주고 싶은 사람은, 관련된 문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단구가 76페이지에, 세 번째, 첫째로 하는 문단이 있죠. 심의 옹호자들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인용할 때는 직계 기재의 관련된 문제점을 결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반면에 그들이 선호하는 심의 방식에는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심의 질서 역시 범인 무죄안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심의 영역에 허용될 수 있는 견해의 범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범위 무제한 조건을 탈락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직계할 때도 탈락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중 기준이라는 거고, 문단 10, 둘째로, 허용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지지하고 나서도, 심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직계에 비하여 심의가 갖는 규범적인 호소력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심의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논변으로부터 적절하게 규범적인 힘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논증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특히 심의 옹호자들이 허용 가능한 견해의 영역을 합리적 행위, 합리적 토론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제한하려고 할때 특히 중대한 약점이 된다.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논의 3절. 문단 11에서는 도발로 시작하겠다. 문단 11. 이게 정치적 토론의 본질에 대한 만하임의 어떤 인용문입니다. 만하임이 정치적 토론은 학문적 토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토론은 사고의 존재적 기반으로 학문적 토론보다 더 깊이 침투해 간다. 정치적 갈등은 반대자의 사회적 지위와 공적 명성, 자신감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적인 반대가 점차적으로 변형되어 반대자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을 공격하려는 훨씬 근본적인 것으로 되고, 이론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반대자의 사회적 위상마저 붕괴시키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존슨이 이야기하길, 정치적 토론이 상당한 정도로 상대측에게 근본적이며 심지어 존재적인 차원에 도전한다는 점을 만하임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 12, 77페이지, 첫 번째 문단. 심의의 옹호자들의 나이브함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염려를 결코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좋은 사례는 네 번째 줄. 시민은 존 롤즈가 말한 합당한 토론의 격률과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기 이익 중심적이거나 집단 이기주의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차 있다거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하게 되면 지적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것은 합당한 토론의 격률에 맞지 않아서 정치적 심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고 있죠. 즉, 정치적 심의를 위해서는 깊고 설복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를 대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일치하는 사람도 어떤 좋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존슨은 보고 있습니다. 문단 15. 이러한 견해에 반대할 만한 몇 가지, 문단 13과 문단 14, 문단 15에서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문단 13이고 둘째로 한게 문단 14, 마지막으로가 문단 15 해서 첫째로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실제로도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편견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지 못하게 하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 논의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실제로도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고 종교제에 대한 편견으로 눈이 멀고 있으며 극우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지적하는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갖다가 이것은 지적 전쟁의 선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학재단 이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문단 14의 둘째로 분노, 좌절, 유머, 두려움, 기쁨, 모욕감과 같이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정치적 논의에 개입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어떤 형사소송법 체계나 수사과정 체제가 어떤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주장을 누가 펼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어떤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보고로부터 그 보고를 듣는 유권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언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과정에 국가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형사소송 과정에 개입하게 될때 이런 인권 침해를 겪을지도 못한다는 두려움도 불러일으키는 어떤 언설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언설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 정당하게 정치적 논의에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분노와 두려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언설이 민주적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성과 감정 사이의 단단하고 견고한 경계를 그리는 개념적인 게리맨더링과 같은 것에 심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단 15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제약하에서 금지될 정치적 실천의 종류로서 시민 불복종을 들수 있다. 패러다임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이 되어서 심의에서 제거될 것인데 시민 불복종의 비합리적 행동들은 불만의 깊이와 유린의 정도를 시사함으로써 어떤 깊이 부정의한 집단적 결정을 재고려하고 개정시키도록 촉진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한 비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토론에서의 심의 제도를 한다는 것과 그런 어떤 제도화된 의사결정 밖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어떤 정치의식을 재고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는데 굳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롤즈 같은 경우도 시민 불복종 이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단 15는 빼시고 문단 16 합리적 토론이라는 격률이 갖는 문제 77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격률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물론 확실히 이런 격률은 합리성과 정중한 문화에 이바지하긴 하지만 당파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켜 심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만화에 묘사한 정치 토론의 기본적인 목적을 꼭 완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심의의 옹호자들 중 많은 수가 심의가 꼭 동의와 합의를 낳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행동하는 정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대자의 가치 이익 선호뿐만 아니라 반대자를 지탱하는 보다 넓은 이해와 신념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 17에 예가 나와 있죠. 78페이지 첫 번째 문단 예를 들어 시작하는 게 문단 17인데 예를 들어 어떤 인종 윤리적 집단 또는 정파 중 하나가 사회에 사용 가능한 물질적 자원을 그에 비례하지 않게 많은 몫을 가지려는 주장에 대해서 몇몇 당파는 옹호하고 몇몇 당파는 논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또는 사회 내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 보호와 기회가 주어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정치적 토론을 고려해 보라. 그뭐첫 번째에는 토지 이제 보유세 실시와 관련해서 높은 세율의 보유세 실시와 관련해서 특정한 토지 소유자 계급이라는 그런 계급이 지대라는 어떤 물질적 자원을 자신들이 응당받아야 할 것을 비례하지 않게 많은 몫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지대에 관련된 지대를 가지면은 우리가 지대를 전부 다 갖고 세금으로 거의 안 내는 것이 좋다는 어떤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논박하는 집단이 너희들은 이 사회 기생충이다. 지대에 의해서 그 사회 부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토지 투기로 생산적 자원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대를 받고 살아가는 그 생활의 기반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기초에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많이 걷어야 된다고 논박한다면 경쟁하는 주장의 토대인 근본적인 세계관을 내세우고 경쟁하고 상대방의 세계관 저 어떤 과도한 세금은 재산권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든 그 재산권의 속류에 관계없이 본질적 침해라고 보는 어떤 세계관을 타도하는 일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두 번째 예가 뭐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호와 기회가 주어져야 할지를 논하는 어떤 정치적 토론을 고려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완고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했고,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러운 것이며 반자연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응집된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정치적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의 근본적인 기초를 다시 공격하는 정치적 논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존슨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단 18에 보면 낙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각 당파의 목적은 그러므로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경쟁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상황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문제 제기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심의 옹호자들이 합당한 토론의 경륜에 의해서 심의 제도가 어떤 무사심하고 공정한 어떤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는 나이브한 것이라는 어떤 지적은 정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어떤 정치적 토론의 본질 속에 상대방의 근본적인 총체적인 삶의 상황을 붕괴시키고 세계관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것도 사실적인 주장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어떤 중첩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어떤 심의의 어떤 노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태나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단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다시 해석하는 해석적 태도가 개입하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런 해석적 태도를 지닌 집단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집단의 근본적인 세계관, 즉 기독교라는 세계관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낙태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래서 한 사회 기독교가 다 썰어버려가지고 모두가 이제 그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으만이 호모섹슈얼리티를 인정하거나 그들의 어떤 소수자 보호에 관련된 입법을 하거나 게이 메리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네덜란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죠. 그렇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고 안락사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그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94%를 이루는데 도킨의 강의에서도 나왔죠. 94%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로에 대 웨이드 판결에서 333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3개월 된 태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연방 대법원들은 기독교를 다 썰어버린 이후에 그런 어떤 결론을 낸건 아니죠. 그래서 또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어떤 토지 소유자 계급의 어떤 재산권 문제, 재산권을 완전히 부정해야지 그런 어떤 토지 보유세 입법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롤즈를 비롯한 어떤 시민민주주의와 합리적 토론의 경률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바가 현실의 어떤 그런 싸잡아가지고 전부 전반적으로 다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정치 토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었지, 다시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 토론의 경률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괄적 교리, 즉 포괄적인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인 교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적으로 결정해야 돼할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경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 다시 그 공적인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그 영역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적 영역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교리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 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코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뭐 나는 자유주의자야,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자유주의자니까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생각을 안 바꿔, 나는 이거야, 무조건 직관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거하자, 어떤 심의의 과정에서 경률로서 이제 제거하자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큰 요구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어떤 제도적인 규칙으로서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어떤 한 사회의 심의 과정을 구성하는 정치적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도킨이 이제 그 종교와 정치의 관계라는 그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었고, 존슨의 이야기는 균형을 맞춰서 한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 다원주의 이 사절에서도 동일한 경계 흐트리기 전략이 사용되는데, 존슨은 다시 노예제 반대 논쟁과 낙태 반대 논쟁을 비교하면서 심의가 특정한 종류의 토론만을 포함한다는 심의 옹호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정치적 토론 과정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다시 비판합니다. 그래서 문단 19, 20 이렇게 나아가죠. 합리적 다원주의.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단 22에 보면은 노예제와 반대하는 논쟁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권력의 극단적인 비대칭성. 노예가 겪는 돌연한 비자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가족과 고향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C, 노예에게 부과되는 압도적인 불명예. 즉, 노예를 특유하게 만드는 점. 주인과 비교하였을 때 극단적 권력이 없다는 것은 패러다임적으로 노예제가 죽음을 미루는 제도라는 데에서 온다. 그래서 노예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세계관에서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죠.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죽음을 연기한 거죠. 사형 집행을 연기한 어떤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23에 보면은 이러한 이유로 노예는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며 주인과 떼어내서는 아무런 사회적인 존재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 23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노예의 상태가 상징적으로 구성된 세계관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예에게 부과된 어떤 잔인성이나 부정의 관념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존재로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 세계관이. 그럼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합당한 주장과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범주화함으로써 심의 참가자들의 정당성을 판별함에 의해서 노예제를 옹호하려는 주장을 배제하려는 시민민주주의자들에게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도 공격하지 않고 또한 합리적 다원주의라는 사실도 받아들이려면 노예제 옹호자들의 어떤 노예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자는 논의를 오히려 심의에서 제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또는 노예제의 관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관용해야 되지만 그들이 관련된 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는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근데 노예제는 이제 우리가 노예제가 없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제가 명백하게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노예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노예제에 반대하는 논증 자체가 합당하지 않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생존 기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합리적 다원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논변이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25에 보면은 그러한 제약, 즉 합리적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근본적인 포괄적 교리에 싸잡아 비난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어떤 중첩적으로 합의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려는 제약,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와 관계된 어떤 논변만 허용하는 제약은 노예제 그리고 낙태와 같은 것에 대한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에 대한 불일치를 정치적 의제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관로안에 과연 완전 같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존슨이 이불로 경계를 흩뜨리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제와 낙태, 논쟁과의 구분을 흩뜨리고, 그러니까 노예제, 낙태, 그리고 뭐, 재산에 대한 어떤 과세, 이런 정책 간의 경계를 이제, 흩뜨려 버리는 거죠. 경계가 없는 듯이 이렇게 논변을 구사해 가지고 이걸 논의 못하게 되면 이것도 논의 못하게 되고 이것도 논의 못하게 되면 결국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에 대한 불일치를 정치적 의제에서 제거하게 돼서 권력 엘리트 집단이 이것을 오히려 좌지우지하게 되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는 사람들이 어떤 성찰적인 도덕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전제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찰적인 도덕은 지배적인 어떤 사회적 상징적 세계관이 어떻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지식 체계인데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서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극단적으로 당파적인 세계관들만이 정치의 장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 노예제를 반대하는 논전과 노예제를 찬성하는 논전이 바로 그런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낙태 반대 논쟁은 이와는 다른 것인데, 낙태의 경우에는 이제 노예자와는 달리 윤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어떤 지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낙태 논쟁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거되어야 할 논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에서 낙태를 금지하였다. 단순히 이러한 어떤 논쟁이 정치적 과정에서 통용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부시가 신이 나에게 어제 그 신탁을 내렸는데 이라크를 침공하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신이 종종 신탁을 개인에게 직접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입장에서 그것은 정치적 과정에 훌륭하게 들어올 수 있는 논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과연 그 논변과 이라크 전에 이런 이유로 침공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논변 사이에 과연 어떤 상징으로 구성된 세계관이 대립하는 그런 차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논변들 사이에 차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논변은 그 포괄적인 교리, 개신교라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로 구성된 논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징적 세계관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 버리면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어떤 논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선이 있는 것이고, 이 구분선을 노예제의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헛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 정치 역사에서 노예제가 논의되었던 시기는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회와 같은 연기된 사형 집행의 의미보다는 나와는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고려라는 윤리적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던 시기고, 경쟁하는 어떤 세계관이 존재하여서 성찰적으로 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재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논구로 해서 그다음에 낙태, 결국 그래서 어떤 종교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논쟁을 다 심의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까지로 미끄러지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전략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 더 나은 논쟁의 힘, 심의 옹호자들의 다른 반론은 언어의 특징상, 사람들이 어떤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논거들로 구성된 주장을 진술하게 되면은, 만하임이 이야기했던 그런 근본적인 충돌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정치 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심의에 사용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갖는 몇몇 특징들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가능한 기재가 있다. 이 기재를 소개할 텐데, 결론부터 이제 존슨이 이야기하는데, 결론, 나의 평가로는, 그러니까 더 나은 논증의 힘 5절에 제일 첫 번째 문단이 26이죠.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의 평가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여도 이두 가지 기재 모두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 기재들은 더 나은 논증의 힘을 부적절하게 형상화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단 27. 첫째로, 동그라미 1. 합당성의 원리다. 심리적 광장에서 공공 토론이 그 자체로 당파들로 하여금 합당한 공약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합당한 주장을 하게끔 한다는 생각을 살펴보자. 이 기재가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해보자 해서 문단 28로 넘어가서 우선 공공 토론은 순전히 전략적인 이유로 당파들로 하여금 합당한 입장을 채택하게 하거나 합당한 주장을 전개하게끔 유도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구분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원칙에 호소하는 사람과 정략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런 사람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 논쟁에서 치과 의사 협의회에서 불소화를 막 지지한단 말이죠. 근데 이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제 녹색 평론 같은 거 읽어보면 불소 생산 공장과 뭐 관련이 있고 치과 의사들은 무사시만 어떤 공표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치과 의사 이제 협회 쪽에서는 우리가 그 불소화를 하면 충치가 더 없어지는데 우린 진심으로 어떤 치의 건강권의 원칙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3자로서는 어디에 맞는 이야기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공언할 때, 그것은 전략적으로 주려는 인상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합당함이 구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언어의 힘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그 이익을 합당하게 보이는 어떤 언어로 잘 포장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권자들이, 즉,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포장된 어떤 이익을 간파하기라는 것은, 칼처럼 이렇게 간파하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무슨 주장이든 이익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논의를 분석해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문단 29.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이유로 몇몇 원칙에 호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껴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공공토의는 자기검열의 심리학적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입장을 공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즉,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위선의 교정력이 작동한다. 교 안에 위선의 교정력이 이제 오타가 났는데 그 영어로 된 부분을 교정력 이렇게 고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또 비판이 있는데, 그게 존재하는 어려움은 행위자가 처음엔 자기 검열을 하다가 점차 그것을 결론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게 유도하는 심리적인 기저와 존재와 작용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심리적 기재가 과연 명백하게 입증되었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인과적 과정은 심의 옹호자들이 고취하는 강건한 도덕적 자원이 되기에는 너무나 얄팍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 즉, 뭘 주장하다 보면 자기도 원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이런 합당한 원칙에 근거해서 막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당한 원칙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과연 시민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어떤 정치적 제도 변혁을 깨하는 데 있어서 강건한 규범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토대가 되는 강건한 어떤 근거가 될수 있는지는 당연히 의문이 있죠. 문단 31 둘째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에서 첫째 두 가지가 첫째, 동그라미 1의 합당성의 원리, 두 번째가 자기검열 심리학적 압력이고, 다시 이제 큰 둘째, 언어의 특징 둘째가 논증이 전략적으로 사용되게 한다는 것이죠. 즉, 무사 공평한 논증이야말로 심의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무사 공평한 논증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된다고 존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31, 81페이지 세 번째 문단인데 문단 31에 A, B 나와 있죠. A, 무사 공평한 주장은 암묵적으로라도 정치적 토의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B, 그러한 주장들이 전략적 계산이나 앞서 논했던 수반되는 심리적 압력 이외의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활성된다는 것을 보인다면, 심의 광장에 허용 가능한 견해의 종류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 광장에 허용 가능한 견해의 종류를 제약하는 것에 근거화되는 언어의 특징을 관건하게 이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32 문제 1에 대한 답변 즉 문제 A에 대한 답변은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하브마스적 설명인데, 하브마스에게 중대한 범죄적 구분은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사이의 구분이다. 전략적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 이해를 위한 협동적인 탐색을 목표로 한다. 전략적인 행동이 외부적인 영향이나 힘을 통해 사회 상호작용을 조종하는 데 반해서 의사소통적 이성은 동의를 통해서 조종한다. 이 동의라는 것은 관련된 당파의 일반화 가능한 이익에 비추어 본 이성으로 정당화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묵적으로라도 무사공표한 주장이 정치적 토의에서 널리 퍼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문단 33, 즉 문제 2, B 그러니까 문단 31에서 B라고 했던 것들 언어가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조정시키는 방식을 구체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아마도 회의주의자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존하는 논의들은 설득력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 간의 범주적 구분을 적절하게 논증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민민주주의를 원론적으로 모델을 설정할 때 전략적 어떤 주장과 의사소통적 행위, 합당한 경률에 맞는 주장과 그렇지 못한 이익에 근거한 행위, 요런 거 갖다가 두부 자르듯이 다 칼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잘라봤자 그두 개가 구분도 안 되고, 또한 어떤 심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전자적 이익에 근거한 논의는 억제하고 합리성, 이유 이런 데 근거한 논의는 진작시킬 것이라는 선험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 또는 심리적인 메커니즘 중에서 강구하게 설득력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심의가 규범적으로나 어떤 정치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제도 디자인과 관계없이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존슨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추상적인 어떤 심의 모델의 규범적 타당성, 효과 면에서 타당성 이런 걸 다루는 글들은 이제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런 존슨의 어떤 지적을 잘 숙지해서 우리가 대안 모델을 따를 때 심의에서 나이브하게 이런 것들은 정치의 토론의 영역에서 제거될 것이야. 자연스럽게 제거되겠지. 혹은 제거되어야 해. 이런 것들은 아예 못 쓰게 해야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나임이 지적한 대로 정치 토론이 다소간 불완전한 형태로, 다소간 비합리적 주장과, 포괄적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장마저도, 이따금씩 들어오게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하거나,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 디자인이나, 제도 밖의 어떤 정치 과정의 디자인 같은 거를, 노력해서 짜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 그러니까 추상적이었던 심의 모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다는 것을 존슨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6절 심의에 대해서 논의하기. 문단 35, 36, 38, 39, 40에서 시민민주자들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5가지 폭넓은 비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맨 마지막 문단이 33이고 문단 34이고 6절부터 문단 34가 시작하죠. 그래서 첫째로 하는 6절의 두 번째 문단이 35 문단이고 둘째가 36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단 35 첫째로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변은 참여자들이 영웅적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들에게 롤즈의 합당한 토론의 경률과 같은 것에 미리부터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심의가 참여자들의 선호 능력 또는 특성을 규범적으로 매력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문단 36, 둘째,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변은 심의를 협상과 차별화하는 노력 때문에 범주적으로, 카테고리적으로 자기중심적 이익이나 그런 주장이 발생시키는 갈등을 허용 가능한 주제의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리 배제된 집단은 전형적으로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민권운동 할때 이제 흑인 집단이 미국에서 차지했던 지위는 바로 그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흑인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기 때문인데, 이익에 근거한 어떤 호소란 이유로 그들을 배제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이익이 다른 사람들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에 근거한 이익인가 아닌가. 이것이 보다 심층적인 정치적 논의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지, 미리부터 심의 영역에는 이익에 근거한 어떤 주장은 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심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주장하는 이익이 합당한 원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익이냐. 이런 것까지 토의를 같이 하는 건 몰라도 그런 걸 미리 제거할지도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심의 제도에서 어떤 들어올 수 있는 논변을 기준을 설정해서 제약하는 것은 제도 디자인에 있어서 별로 참고 사항이 될수 있는 시사적인 기준이 될지는 못한다는 거죠. 문단 37은 넘어가서 문단 38, 즉 8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셋째로 나와 있죠. 셋째로 하는 것이 문단 38이죠. 우리는 여기서 심의에 참가하는 당파가 그들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논의를 전개할 때 작동하는 기제를 구체화할 필요에 부딪힌다. 그래서 뭐 치킨 게임 같은 전략적 환경에서는 각 행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뢰성 있는 공약을 구축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치킨 게임은 문단 37에서 설명이 돼 있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공공재를 그들 중 누구라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2명 이상의 행위자가 놓여 있을 때 아무도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 결과는 모두에게 재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치킨 게임 이런 거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같은 차선에서 도로가 이렇게 달리다가 한 사람이 비끼면 지는 거죠. 근데 그 비끼는 그두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재죠. 둘다안 비끼면 죽는 거죠. 근데 안 비끼고 상대는 비끼면은 나는 명예를 얻고, 상대방은 공공재를 제공했고, 상대방 불명예를 뒤집어씀으로써 둘다 살리는 공공재를 제공한 셈이죠. 그런데 나는 절대 비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차를 타기 전에 뭐 유서도 쓰고 그리고 하여튼 신뢰성 있는 어떤 공약을 구축을 해버렸다면 나는 비끼지 않을 거라고. 서로가 그런 비협조적인 전략을 공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런 동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동학을 피할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시민민주주의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갖는 힘에 대해서 튼튼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치킨 게임이라든지 어떤 딜레마에서 정치적 어떤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언어가 갖는 힘이 어떻게 제공해 줄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어가 갖는 힘에 대한 어떤 설명이 중요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심의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 내부에서 그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제도화된 정치 과정 내에서 언어가 갖는 힘에 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그 심의에 참여하게 될 후보군을 이루는 다수 대중들의 의식을 결정하게 되는 즉 신념 체계, 지식 체계를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합당 합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지식 체계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교육과 토론의 네트워크, 결사체와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뭐 설명을 이렇게 이런저런 심리적 설명이든 정치 철학적 설명이든 설명을 해낸다고 해서 그 언어가 갑자기 마술적인 힘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달라지는 것은 제도적인 디자인과 우리가 이 사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일 텐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 문제는 제끼고 문단 40, 그러니까 문단 39, 문단 39, 민주적 심의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심의 과정이 일어나는 제도적 형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도 디자인과 동떨어져서 추상적으로 시민민주주의 모델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두자. 문단 40, 둘째로가 아니고, 문단 40의 둘째로는 왜 둘째로가 됐냐면은, 넷째로 안에 첫째로와 둘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39에 보면은 중간에 첫째로 있고 문단 40에 둘째로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 형태에 대한 설명의 하위 목차죠. 그래서 그 제도 디자인과 관련해서 결사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도전적인 작업을 해온 바 있는데 주로 조슈아 코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해왔죠. 근데 그 작업에 흠결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 작업은 2차적 결사체가 활동하고 그로부터 법적인 지지와 권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적 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2차적 결사체가 어떻게 대중들과 연결을 맺고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만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 둘째로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려면 심의 과정 그 자체가 2차적 결사체 내에서 그리고 보다 기본적인 정치 제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맨 마지막 이제 결론. 문단 41이죠. 문단 41이 8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그 문단이죠.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시민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결과도 합당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적어도 정치적 결과의 실용적인 단점, 예를 들어서 정치적 결과의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법으로 쓴다면 동의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시민민주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마나임이 일러준 바 있는 경쟁하는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제가 교훈에다 옳은 면도 있으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공적 영역과 사적인 자율성의 어떤 자율성, 개인의 책무의 원리에 맡겨야 할그 사적 영역의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존슨은 계속해서 그 구분의 경계를 흐트러뜨림으로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가능하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모두 경제하는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과장을 한 것이 아닌가.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그런 어떤 정치 세계의 현실의 문제점을 정치 세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노예제를 상징적으로 노예제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논변으로부터 다시 어떤 특정한 종교들이나 혹은 무신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좌파냐 우파냐, 자유지상주의냐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우리의 어떤 공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어떤 정치적 원리에 관해서는 경쟁하는 세계관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세계관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겠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공격은 결국 공적 영역에 관련된 담론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뭐 술을 먹고 햄버거를 먹고 TV를 보고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거 살아가는 것까지 집단적으로 결정해버리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세계관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둬야 할 것이고 근본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세계관, 즉 과연 어떤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불가침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재산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다시 분해되고 구성되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A를 택하면 B는 양립 불가능한 어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종교를 뭘 믿는데 B는 종교를 뭘안 믿는다. 그래서 종교 안 믿는 놈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공격을 막자. 이것이 합당한 다원주의 혹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후자를 전자로 혼동함으로써 존슨은 계속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이불로 주고 있어. 경계를 흩뜨리는 전략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서 읽으시고, 그래서 이 글이 들어간 것은 대단히 제 중요한 일이다. 심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고려. 그래서 조슈아 코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심의의 추상적인 모델로부터 시작하고 제가 하버마스를 읽지 않는 이유도 어떤 그런 추상적인 모델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게 구장이죠. 그래서 구장이 이제 근간근간 막교한 이제 현실에서의 시민인데 이 글이 대단히 중요한 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의 어떤 대의제도와 각 부분별로 나뉘어진 어떤 행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근간이라는 어떤 공공선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게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절화된 각 행정기구들 간의 결정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정에는 단순히 전문적인 엘리트적인 조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고려하는가. 또 동시에 이제 카운팅하면서 또한 시민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점 역시 내생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보를 들어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했던 대의제와 행정부에 의한 직업 공무원제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의사결정되는 그런 행정 관행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심의 없는 실패, 문제점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9장은 개인적으로 다들 읽어보시고 잠시 쉬고 10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